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4일 목요일 1844년 2300년 예언의 처음 490년은 특별히 고대 유대 민족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지정되었다. 2300년 예언의 마지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늘 성수의 정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처음 490년은 메시아의 초림에 적용되며 AD 34년에 끝났다.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는다. 이 181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AD 34년에 1810년을 더하면 AD 1844년이 된다. 성소 정결과 회복, 그리고 하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맥락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 7절을 보면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를 발견하게 된다. 레위기 16장 16절을 읽어보라. 성소를 정결케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복음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백성의 죄, 곧 백성의 죄악 때문에 성소는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로만 이루어졌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제물로 표상된 구주밖에 없다. 레위기 23장 26에서 2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으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상성소를 깨끗이 하는 동안 하나님께 그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함을 말한다. 교훈입니다. 2300일 예언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 두 번째 부분은 재림과 관련 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할 것을 가리킨다. 묵상. 1844년부터 우리는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으며 계시록의 첫째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한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예언은 우리에게 긴급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1844년 중보자 예수께서 마지막 속죄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심.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초기문집 254. 성소 정결의 기별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제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예수님, 오늘 제 마음에 오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불안하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하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의 내용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느끼려고 노력한다면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이 말씀을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윗의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암담함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다윗이 있는 곳을 매일 찾았습니다. 여기 본문 14절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표현처럼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다윗이 있을 만한 십 황무지 수풀을 매일 찾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무장 공비가 침투하여 철책선을 뚫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특수부대 요원들, 또 일반 군인들, 심지어는 군을 전역한 예비군과 또 민방위 대원들, 이들을 모두 동원해서 무장 공비들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 나선 모습과 동일합니다. 찾는 사람들은 숨은 사람들을 막연히 찾고 있지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또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곧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 암담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에도 다윗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사울을 보았으므로 더욱 깊숙이 황무지 수풀 속에 숨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또한 섣불리 움직인다면 즉각 발견될 것 같은 불안감과 암담함 속에서 그러나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그저 발견되지 않도록 더 깊이 몸을 감추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과 암담함은 오늘날의 현실의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고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늘 평안이었고 대립 속에 놓여졌을 때, 늙어간다는 사실을 점점 느끼지만 그것에 대하여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을 때, 내가 가진 직업이 매우 불안함으로 매일 전전긍긍할 때, 결혼할 시기는 다 되었지만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감정, 자녀들에 대하여 최고의 노력과 또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의 그들의 마음들, 몸의 회복력이 예전과 달리 늦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이 병이 큰 병이 혹시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몸속에 큰 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암담함과 불안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요나단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불안감으로 더 깊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여 더욱더 깊숙이 숨어있는 매우 불안 속에 놓여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도울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일어나서 다윗이 있는 그곳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하여 이제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여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먼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의 모습처럼 동산에 거니신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생명이 끊어졌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 속에 놓여진 매우 심각한 그런 모습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지도 또 걱정하지도 않는 것처럼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일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저 평상시 하나님께서 하시던 대로 동산을 거니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생명을 잃어버려 사망 속에 놓여있는 아담과 여자에게 생명을 다시금 주기 하여 찾아가고 싶으시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가설수록 더 많이 도망가고자 했던 이 아담과 여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한 행위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저 동산에 거니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해하여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면서 여러 가지 아담과 여자가 불안해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담이 어디 있지? 아마 이런 말씀들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작은 에덴 동산 어느 곳에 아담과 여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이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과 더불어 혼잣말로 내가 보고 싶은 아담과 여자가 어디 있지? 아마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안심하여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하여 벌 주지 않으실 아버지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함으로 생명의 빛이 사라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불안감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겠다는 암담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여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소리로 구절처럼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살짝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아담과 가장 사랑스러운 행복의 대화를 나눴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의 음성, 색깔과 톤이 무엇이었을지를 하나님께서 약간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놀란 목소리라면 아담이 더욱 움츠러들 것이고 의식적으로 너무 편하고 부드럽게만 말씀하신다면 아담이 또한 오해를 해서 더 깊숙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때의 평안할 때 아담과 대화했을 때의 하나님의 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내고 그 톤 그대로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불안하고 막막함 속에 있는 아담과 여자에게 첫 번째 하셨던 방법이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열납하지 않는 문제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흥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 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살인자로서의 불안감과 암담함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저 그를 찾아가시는 거였습니다. 벌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말씀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심으로 가인과 대화를 청하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불안감과 또 절망감 속에 도망치던 야곱. 사냥 잘하는 과격한 형의 분노를 일으키고 무작정 도망치는 살림 도와주기를 잘했던 야곱의 마음은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었을 것입니다. 급히 도망치느냐고 제대로 다 갖추지도 못하고 올랐던 피난길에 첫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인가도 없어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눈을 붙이고 있었던 야곱. 아마 그 밤은 불안감과 암담함이 더욱 깊어졌을 그 밤이었을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애써 잠을 청한 후 겨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불안감과 암담함 속에 깊이 빠져있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불안함과 암담함 그리고 막막함 속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던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의 자손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에 대한 약속. 그렇다면 불안하고 막막한 그 첫날 밤이지만 그의 생명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지켜주며 도와주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남편이 5명일 정도로 그녀의 삶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삶의 배경에는 불안함과 암담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지금 자신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또다시 엄습하는 불안감과 암담함이 그녀를 방탕의 삶으로 재차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신의 생각을 믿을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 만나기를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위해 하는 일조차도 그녀는 사람들의 만남이 없는 시간대를 정하여 행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남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불편함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둘러 가셨습니다. 우린 그 장면을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것은 지름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만약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에 가장 지름길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생각해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청했을 때 이틀이나 더 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암담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했던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 주기 원하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정하고 사마리아 길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가지의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영혼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이렇게 낫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낫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인한 암담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처럼 불안감과 암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불안감과 암담함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일지라도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우글거리는 그곳에 그들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암담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며 그들에게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는 제자들이 양처럼 자칫하면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리 가운데에서의 삶을 통해 불안하고 암담함 속에 좌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유언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라. 이 일은 목회자들에게만 위탁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탁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줄지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할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곳이며 제사장으로서 봉사해야 될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직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 리더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은 영적 리더입니다. 행정이나 각종 업무도 영적 리더의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지 행정이나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는 영적 리더로서 불안감과 암담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먼저 찾아갈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첫 번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 갈릴리 호수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예수님과 얽혔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이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는 계속 끊임없이 이 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해 바다는 끊임없이 받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22종 이상 되는 물고기도 살고 있고 온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그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이런 그 호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 갈릴리 주변의 여러 곳들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떤 지역을 소개해 주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부르던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서 그 이갈알론 박물관에 들려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배, 그 일품을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티베리아의 아름다운 그 갈릴리 바다를 오른쪽으로 끼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돌고 돌아서 약 6km 지점, 그러니까 한 15리 정도 가니까 막달라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참 진실로 섬기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를 구원한 것이 이 막달라 해변, 바로 미그다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을 보지만은 그러나 무슨 뭐 유적지가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 해변이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을 끼고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이 기누사 지역의 수려한 풍광이 그야말로 청신한 눈빛을 가져다 줬습니다. 온갖 감옥의 잎사귀가 햇살을 받으며 이 진초록의 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색감의 풍광이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북 북부의 가수원 지역과 같았습니다. 나는 꿈틀대는 생명의 기운과 싱그러운 빛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경이로운 풍경에 취해서 끝내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다른 지역을 돌다가 바로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지금 살면서 뭐 아기자기한 산들 그리고 산의 그 푸르름 그리고 그 푸른 싱그러운 이 가수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같은 곳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풍경이고 아름다운 풍경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돌다가 바로 한국과 같은 이런 가원지들을 지나니까 그 경이로운 풍경에 취해서 제가 말을 잃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오른편에 끼고 해변 도로를 감돌아가지고 오후 3시 43분이었는데 시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잔뼈가 굵은 가버나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날 가버나움의 유적지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관광객만 붐비고 있죠. 그러나 2000년 전 그대로 시간을 지키고 있는 진주 같은 무형의 성경 문화유산이 가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한 역사와 또 그 모든 장소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잘 알고 이곳에 방문하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방문해 보면은 패거지만 둘러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공부를 하고 꼭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 내린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내려서 가버나움을 찾아가는 길은 걷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멀지 않은 그 길은 보통 흙길이나 숲길을 걷는 것과는 맛이 아주 다릅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의 바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잎사귀 소리인가 길을 이렇게 기울여 봤더니 잎사귀를 흔들어대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살랑거리며 다가온 감미로운 연풍이 제 온몸을 휘감아서 여독을 풀어줬습니다. 나무들도 바람의 몸을 이렇게 통째로 흔들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탁월한 시각과 청각을 가진 새들도 말이죠.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지적이면서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 드물어요. 이 가버나움 주차장에서 가버나움 입구로 가는 이 길도 좌우에 나무와 그 게네사렛 호수가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 오실 때마다 이 소리를 들었겠지. 바람 소리, 또 새 소리, 물 소리 그런 것을 주님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햇살도 좋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그 길을 저도 묵묵히 따라 걸으니 뭐 그날이 처음 그곳을 간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고 예수님의 체취에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가버나움 초입에 이르니 화사하게 피어 만개한 꽃들이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잎내고 꽃피운 나무 가지도 하늘거리며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나는 숙연한 마음으로 그 앙증스런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꽃향기도 맡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이 꽃 저 꽃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꽃눈들이 기시계를 켜는 모습도 보고 흐드러지게 핀 꽃에서 향기도 맡으셨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에 묻히고 온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 오늘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가버나움에 폐허된 유적지에서 부재에 실망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옷깃을 딱 여밀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제자들을 만나야지 그들의 가르친 교훈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그런 생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2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마을을 음미하듯 이렇저것 둘러보면서 은은한 예수님의 흔적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먼 길을 찾아간 보답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거기서 무언가 저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공을 넘어서 상상 속에서 저는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한 흔적들을 확인하면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촌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선교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분께서 살기도 하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서 보면 그곳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자라나신 나사렛을 주로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생애 하는 동안에 사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곳에는 숱한 성경 문화유산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던 회당이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기초가 그대로 있습니다. 곱게 내리는 햇살 아래 흰 기둥들이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위 천장들은 다 없어지고 폐허가 되었지만은 이 흰 기둥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파괴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회당 위에 2, 3세기경에 그레코 로마형 유대인 회당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파괴된 흔적과 생활 그 주거지 유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흰색의 이 회당 정면 출입구가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어요. 회당 안에 들어가 보니 동서에만 좌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성전도 그 출입구가 이렇게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회당이야말로 아득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가능케 해줬습니다. 그 성경의 기사를 조금 이야기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을 지어준 적 있는 로마 백부장의 화인을 단지 말씀으로서 고쳐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가버나움 쪽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안고 있는 호반의 마을입니다. 호숫가 주변에 펼쳐진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해당의 울타리 안에는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마을과 어우러져 있고 그것을 거니며 듣는 부드러운 갈릴리 바람의 노래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환상처럼 가버나움과 관련된 성경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시간을 머금은 유적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거닐다 보니 시간이 정말 짧고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된 사람이 보는 그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가면은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뜰을 거닐면서 명상에 잠겨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거닐던 그곳,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곳저곳에서 행한 기적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거닐어 보니까 그 뜰에는요, 가버나움 뜰에는 파괴된 회당의 잔재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자체는 아주 흉물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다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뜰을 돌아보며 하나씩 눈에 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퀴가 달린 법궤도 있고요. 거기는 일곱 줄기에 이른 촛대도 있어요. 메노라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포도송이, 또 기름틀과 맷돌이 있고요. 의인을 나타내는 종려나무들이 돌 조각에 이렇게 부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며 둘러 모든 것들입니다. 그분의 숨결이 배어있는 그곳에서도 그분의 자취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은 이렇게 보면은요, 해당 벽이 이렇게 몇 층의 이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로마 백부장이 지어준 그런 흰 대리석이 제일 밑에 이렇게 편하게 든든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했는 흔적이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남쪽으로 베드로의 집터 유적지가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이 그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1968년에 베드로의 집을 발굴해냈어요. 그리고 그 터위에 가톨릭이 팔각형의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아주 그 팔각형 기념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초대교회 때 사용하던 침례탕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 갈릴리고 바로 바닷가인데요. 그 바다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침례를 베풀어도 되는데 왜 이 침례탕이 여기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 당시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궤적을 생생하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 처음엔 임금의 신하의 집에 있었어요. 나중에는 베드로의 집에 거하셨다고 하는 것이 학설입니다. 갑자기 사자우를 토하듯 설교하던 베드로의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 앞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 마음속에 하나씩 의미가 부여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7분 정도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지 많이 행하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배움의 갈증을 풀어준 곳입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집에 누워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만지시고 열병을 고치셔 고쳐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 내린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당시의 집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는 현무암으로 쌓고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검은 현무암은 지금도 이 지역의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심판의 날 소돔과 같이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가장 많이 보았지만은 결국 주님을 거절했어요. 이적 위에 믿음을 세울 게 아니라 말씀과 예언 위에 세워야 함을 깊이 교훈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도 이적이나 병 고치는 것에만 치중할 때 실패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언에 기초한 목회만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저는 가버나움에서 새겨보았습니다.
네, 목사님.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